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는 지난주일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았는데 설교의 요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주보 그 오른쪽 우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막상 여호와의 말씀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만 난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버린 제사장들에게 왜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이유는 듣는 자들의 영의 눈과 귀가 이미 침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 들려주셨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을 다무셨건 아니면 그나마 희귀하게 하신 말씀도 듣지 못하였건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이유와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이유도 근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해 주어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가슴판에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을 부르시지 않고 또 제사장 둘을 부르시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엘리 가문에 선포하신 심판을 반드시 다 이행하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심판 첫째, 여호와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가문까지 소멸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예언 사무엘에게 다시 확인하시면서 그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은 아비가 그들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근데 그 후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데 오늘 말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1절서부터 11절에는 전쟁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둘이 죽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2부 12절서부터 22절은 그 전쟁 소식에 대한 보고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추가로 둘이 더 죽었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며느리가 죽었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두 제사장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두 제사장을 잘 가이드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경계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을 낳을 그의 며느리가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는 실로에서 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에서 약 2마일 떨어진 에벤에셀에 진을 친 후에 첫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패해서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똑바른 질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군이 패배한 것은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최소한 이것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문제에 봉착해서 첫 진단은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우리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언급을 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수많은 저주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와 맺은 언약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성급하게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로부터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해서 요약해서 써놓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궤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4절에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룹들, 천사들, 천상궁전에서 천사들 사이에 좌정해 계시면서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모든 전쟁과 온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데에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막강한 능력을 가지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전에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듯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장로들은 백성들을 실로로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옵니다. 왜? 언약궤 제사장이 아니면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 군사는 기쁨의 환호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진동하고 2마일 떨어진 블레셋군의 진영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블레셋군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을 알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들은 불완전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사가 주변 나라들에 전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동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갖고 잡신들 다 섬기고 있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을 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광야에서 내리셨다고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둘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로 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지만은 오히려 자신들이 더 강건하게 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독려합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리라. 그러니 남자답게 싸우라고 하면서 서로를 독려합니다. 이어서 일어난 전투를 보면 이스라엘군의 기쁨의 환호는 너무 성급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투에서는 이전 전투에서보다 훨씬 더 비참한 참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살육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엎드러진 자, 죽은 자. 이전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7배나 더 살육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싸웠는데 오히려 7배나 더 살육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언약궤를 섬기는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지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방인 손에 넘어가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거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열쇠라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언약궤를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을 죽이는 목적에 사용하신 겁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오지 않았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실로의 타락한 정막에서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야 됐어요.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기 전에 이 가문을 심판하셔야 됐습니다. 어떻게 끌고 오시는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궤를 들고 와야 되는 제사장들 전쟁에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집에 내리신 심판의 예언 말씀 제2부는 오늘 이야기 2부에서 계속됩니다. 12절을 보면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인 가운데 하나가 옷이 찢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실로로 와서 패전 소식을 전합니다. 13절을 보면 그의 보고를 듣고 온 성이 소리내어서 우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98세 엘리 대제사장은 길곁 의자에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호와의 궤가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긴 것은 아닌가, 파손된 것은 아닌가. 엘리 대제사장 비록 위약해서 자신의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의 책임은 통감했기에 그 두 아들의 안전한 귀환보다는 하나님의 궤에 먼저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 귀환한 병사가 보고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백성이 살육을 당했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 가장 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이 말을 듣자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솔로몬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마는 이때 이미 막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곤 신 상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 목뼈가 부러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더 이상 히브리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혐오스럽다 하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벌써 오래전에 당해야 했습니다. 왜? 이들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아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봤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엘리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19절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같은 날 임신 말기에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녀도 충격을 받아서 애가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자 곧 죽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큰 영예인 아들을 낳았지만은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 하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21절을 보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독자들을 위해서 해석해 줍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곧 이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음이라. 이 말씀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A, because, B 하면은 우리는 늘 아, B 때문에 A가 일어났구나 그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말할 때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A를 보니까 B가 먼저 일어났구나 그런 의미로도 성경에서 늘 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상자예요. 그 상자 빼앗겼다고 상자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떠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을 보니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미 떠났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얘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집어넣고 예배하던 곳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멸시당하는 것 이걸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갖고 실로를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저주의 심판 이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의 죽임을 당했고 그의 가문이 소멸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들 후손까지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시간 관계상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만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그 뒤에 있는 말씀 제가 종합해갖고 제사장들까지 거기 집어넣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오늘 이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저지르는 실수를 잘 묘사해 줍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피해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을 붙듭니다. 성경을 붙들고 나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을 붙듭니다. 똑같은 말씀도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신통한 효험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목사가 곁에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든든한 것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를 데려다 놓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불경건한 제사장들이 와서 곁에 서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약궤 상자가 내 곁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는 때 불러서 명하면 나와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궤 상자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 통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환란은 그들의 죄를 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그들을 야단치고 제거하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의 죄를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죄 때문에, 여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언약의 상자가 아니라 책인 우리 성경책, 이 성경책을 붙들지 말고 성경책에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늘 갖고 다니고 침상 곁에 두고 심지어는 껴안고 자고 해도 성경의 주님과 늘 동행하고 성경의 주님과 늘 씨름하고 또 주님 말씀 실제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많은 명목적인 신앙인들, 특별히 미국 분들, 큰 패밀리 바이블이 집 거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들 잘 보이는데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꺼내서 보지를 않아서 먼지 투성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성경을 방마다 다 누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읽고 마음속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어 시스템이 돼주지를 못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아주 귀한 성례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성례를 치룰 때 침례교회는 믿지 않지만은 장로교, 감리교, 다른 많은 교단들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침례탕에서 고인물은 안 된다고 하면서 흐르는 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엄숙한 예식을 통해서 몸을 잘 씻었어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적인 물 세례가 표현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식은 침례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교단들에서 믿는 것처럼 성찬 예식도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숙하게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셨어도 마음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글래스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거, 그거 반드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스테인 글래스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잘한 짓인지 모르지만은 스테인 글래스들이 자세히 묘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을 볼 때마다 보고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한다면은 스테인 글래스 많으면은 많을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인 글래스 자체가 우상이 되면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그 리얼리티, 이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한다면은 좋은 것들이, 목회자를 불러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 본인 생일과 자녀들 돌잔치와 각종 경사에 목사를 초청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목사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는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애 이름도 모릅니다. 이들을 잘 알고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구역장이 아니면은 그 구역 담당하는 전도사나 목회자가 축복하는 것이 수백 배 더 나은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에 불과한데 이들이 하면은 뭘 신통한 효력이 있다 하고 믿는 겁니다. 100%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부적 붙이고 사는 거예요. 미신 믿고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은혜의 통로들, 상징들, 이거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부적과 같은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우고 붙드는 그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책 붙들지 말고 목회자를 붙들지 말고 성경책 속에 있는 주님을 붙들고 목사가 전하는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례와 성만찬이 가리키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언약궤 붙들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은 5만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다 포함됩니다. 남편의 사업, 남편의 공부, 자녀들의 어려움, 탈선하고 아프고 기타 등등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경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언약의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이거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 전이었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축복보다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현세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보다 수천 배 더 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은 너희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누리게 하겠다. 수천만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많은 식구들 허락하고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처해서 뭐 했는가 설교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어려움에 대처했는데 웬걸 일곱 배나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떠나셨다. 여호와 언약궤 갖다 놨는데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셨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난 가셨다고 합니다. 실로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신당에 가서 좀 지내자 하고 가신 겁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 예식들이 늘 있었고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무엘상 5장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안방에 계시다가 지성소에 계시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성전 밖에 문지방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앉으십니다. 또 기다리시느라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거기서 마당을 건너갖고 성막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 가서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들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기드론 계곡 지나서 감람산 올라가서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기 전에 언덕에서 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혹시 행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거기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고 성찬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파워를 갖지 못하고 공기만 진동시키는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왜? 우리 엉뚱한 것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정작 해야 하는 회개, 하나님과의 언약 지키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만 떠나면은 또 다 잊어먹고 세상에서 내가 늘 한 대로 하던 대로 사십니까? 나머지 6일 살 때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나머지 6일 동안도 계속 성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자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구약을 보면 그 패턴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당한 후 그 다음에 그리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콩가루가 된 후 그 다음에 로마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경건한 사람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에서 내가 행여나 지금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간 되풀이했던 불행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 안에서의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